제가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못 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심히 걱정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 마음은 그냥 금요일날 오게 되면 혹시라도 주일날은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했지만 수술이 월요일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여러분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아파 있어도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그래서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우리 중직자님들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다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꾼들은 또 무릎을 더 꿇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각 지체들 기관들은 또 기관들대로 목사님 없는 자리 최선을 다하리라 열심을 다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저도 힘들었던 2주를 보냈지만 참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구나라는 그 감사가 아주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이 확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면 힘이 되고 친구도 하나가 될 때 힘이 되지요.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걱정하고 정말 기도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님 건강은 정말 이상이 있는 거야? 염려하고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렇게 기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요 또한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위로를 하지요. 왜냐하면 떠나기 전에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위로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들에게 가득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지만 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근심 먼저 하고 걱정 먼저 합니다.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이 4절부터 16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밀접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즉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이 보혜사가 이 성령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인도하시리니 말하시며 알리시리라 나타내리라 참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령의 신적 특성과 성령의 인격적 특성들을 먼저 다 지금 우리로 알게 하도록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여러분 중심에서 이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내가 우리 성령을 만났구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이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의 완성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즉 무엇을 말하냐면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현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그냥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직면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래서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이 가게 되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늘 우리가 주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성령의 경험이 무엇인가 궁금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저는 그냥 저를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모함이 출중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받는 그날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에게는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 중에 늘 듣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딱딱 올 거예요. 설교 중에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 좀 하시며 사십시오. 예배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 말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설교 중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 그 경험을 하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혹시라도 그 기회를 놓칠까 봐 저는 어른들 예배 속에서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어쩌면 이 어린 것이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할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에 제가 이제 학생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기도원을 올라가면 기도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기도원을 갔더니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참으로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당연하게 또 어른들은 많은 기도를 했을 거고 신앙생활 오래 했을 거니까 당연하게 저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성령 받으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내가 이번에 산을 내려가기 전에 나도 성령을 좀 받고 내려가겠다 막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집중했고 거기 프로그램에 참 열심히 집중했던 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면 또 되나 싶어서 제가 금식도 했습니다. 네 밤을 잤는데도 성령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네 밤을 잤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아, 다른 사람들은 은혜도 받고 막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나간 사람도 있고 너무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삼하는데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뭐 세상 일이든 교회 안에 일이든 신앙 생활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꾸준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든가요? 조금이라도 어떤 특별한 것이 조금이라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뭐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결과물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정말 실망되지요. 풍선 바람 훅 받으시시 실망됩니다.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많이 듭니다. 주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점 식어가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왜냐? 기다리라 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부족한 것 같아요. 참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한 생활 속에서 힘든 게 막 좀 겹쳐버리면 정말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지금 과정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침밥 먹고 준비하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나의 모든 걸 보고 또한 앞으로의 일도 막 같이 기도하는 최삼창하고 음악은 막 뭐 해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때 제가 성령이 임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과 이 3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뭐 대단한 것 같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막 불같이 임하고 혀처럼 갈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막 우리 눈에가 막 이렇게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죠. 저는 저의 경험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와 하나님이 딱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내 생각은 내 생각, 성령님은 따로 있어서 교회 올 땐 성령, 나가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딱 기도 속에서 성령을 만나는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 어떤 걸로 저에게는 왔냐면 제가 거짓말했던 것부터 다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지 산다면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짜장면 먹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짜장면 사 먹였던 일, 그 다음에 동전 집에서 방 청소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 엄마 이거 두었어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너무 좋은 거에 하나 주면 오다마 사탕 사 먹었던 일, 그리고 그 핑계댔던 일, 거짓말, 작은 거짓말 했던 일, 또한 게으른 것도 죄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게으른 것도. 자신감 없는 것도 죄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신감 없는 것도 사실 죄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으니까 거룩한 척, 정말 내가 신실한 척, 한 번도 내가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들이 드라마 장면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막 드라마 장면 빨리빨리 보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고 보이면서 정말 이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내 가슴을 찢는 심정 같은 그 심정으로 회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콧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강한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정말 불빛처럼 환하게 내 생각을 비춰주신 것이죠. 내 양심을 비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보게 하는 것이요. 그날 저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구나 느꼈습니다. 이분이 확실히 깨달은 것이에요. 내 친구들은 허구한 날 거짓말하고 나는 그럴 때 그때마다 쟤들은 정말 너무 심했어.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양심을 조명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에 그 잘못,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 것인지, 하나님 백성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내가 거룩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나 정도면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책망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양심에 이렇게 비춰주면 내 스스로가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날 내가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힘들어도 자신감 없어도 게으를 때도 뭘 못할 때도 아 이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물어보면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시네. 어려운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힘들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정말 나의 양심과 내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그날 만난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분이 가면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무서워부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야, 그럼 이제부터는 그분에게 물어보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야지 내가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아까 그 찔림, 정말 그 후회, 속상함, 눈물로 해결했던 것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은 뭐 평안,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들어갔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평안, 기쁨,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때 제가 그날 이후에 저는 참 건강이 원래도 부족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부족했어도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제가 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맨날 키만 컸지 삐쩍 마르고 시커매서 정말 좀 그렇고, 가족들은 다 알지요. 그렇다고 지혜가 출중한가? 저는 지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그날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내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말을 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약함 쪽보다, 시험 드는 쪽보다 오히려 모든 고난 앞에서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맡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긍정도 부정도 긍정으로 바뀌는 생각을 자꾸자꾸 하게 되는 습관을 길러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부활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곧 성령을 기다림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120 성도들 보십시오.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요 언제일지 몰라요. 기다리라 그냥 했어요.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같이 임했다잖아요. 아까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내 죄를 보게 하는 그것을 느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가 나라는 이 양숙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양숙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준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강력하게 그 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자신이 떠난다고 한다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어디로 떠나시나요? 무엇을 주신다는 것인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묻기도 전에 제자들이 탁 빠져버린 게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말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아 이분 가셔버리면 I'm nothing. 이분 때문에 좀 유익이 될까? 왕이 되면 좀 한 자리 차지할까? 뭐 복이 좀 받을까 했는데 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염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내 거 다 버리고 왔는데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어디에? 예수님은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보혜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혜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에 대한 호칭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와 클레토스를 합해놓은 합성어입니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르다. 여러분, 성령이 와 있어도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서야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러야지요. 그래서 예배에 저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자, 불러드려야 그분이 나를 돕지요. 내 안에 있어야 돕지요. 내 안에 있어야.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단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거나 우리의 수치와 무기력함을 드러내서 그것만을 그냥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내 스스로가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제 정신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서 세상에 거짓된 것 위에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으로 나타내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이 시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성경에서는 중보자, 변호사, 변호자, 권면자라고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때에, 또한 무엇인가를 무서워할 때에, 두려움이 있던 그거 무서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로 방황하게 됩니다. 일단 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되지요. 올바른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실망하게 되고 쉽게 좌절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매사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매사에 주님께 묻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함이,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지금 주님이 무엇인가 하고 일하기 위해서 이 약함을 주셨구나,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오히려 더 겸손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게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중심에 임하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임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면요,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왜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왜? 말씀이 이미 생각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할 때에 저 사람 뭐에 쉬었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저 사람 뭐에 분명히 쉬었어, 홀렸나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 아닌 특이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뭐 쉬었다 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쉬어야 해요. 정말 이거에 은혜에 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이 정신으로, 여러분 정신으로는요,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따지는 것도 많아져요. 따지는 것도 많아져요. 아, 왜 저러지? 왜 저러나?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믿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 들으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제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완전히 그냥,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순종할 수 없고 제대로 예수 믿는다는 거 다 껍데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는데 왜 나는 안 일어날까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오늘부터 여러분 정신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성령에 온전히 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처녀총각이요, 이게 사귀다가 마음이 딱 하나 될 때에 그때는 그 누구도 못 말려요. 못 말리잖아요. 아무리 반대해 보세요. 도망가서라도 살지. 여러분이 성령 만나보세요. 절대로 누가 말한다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정말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도 둘이요 합을 합쳐보세요. 험난이 다 헤쳐가잖아요. 우리 부부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힘든 일도 너끈히 이겨낼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실 것이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정말 한순간에 배반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유익이 없을 때에 도망쳤던 그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대대로 배워가야 될 선진들로 변했습니다. 무식쟁이들이, 배반했던 자들이, 인간성이 완전히 바닥했던 그들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높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승리, 변화된 삶, 남에게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며 정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이렇게 삼아함이 없다면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다한들 뭐가 아깝습니까? 어차피 한 번 갈 인생인데요. 일찍 가나 늦게 가나 그 차이점 뿐이지 어차피 우리는 한 번쯤 가야 되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오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 역사들, 기적들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곁에 정말 성령님 계시는데 딴 곳을만 바라보면서 아, 이 세상 괴롭다고, 이 일 힘들다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고 여러분 한탄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 뭐 건강이 좀 부족해도 아, 나설 수 있다는 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지금 일이 조금 늦게 된다 할지라도 늦게 될 뿐이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아직 결과도 안 봤으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설령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도 일상생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가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발휘하십시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도 삶도 누가 보아도 정말 그래야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시면,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선한 것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로 결말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게 하시고 확신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게 하옵시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